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대는 점점점 더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혼란스러운 시대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저 이단 단체가, CBS 이런 방송국 앞에서 또 기독교회관 앞에서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뉴스가 났었고요. 검색어에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 검색어에서도 막 1위를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뭐 이렇게 CBS에서 나온 방송들 보시면서 아시겠지요. 실은 이게 이단 단체인가 사이비 단체인가 아니면 이게 범죄 집단인가 생각할 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혼란케 하는 그런 유혹하는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따라가고 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세이의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파라다이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세의 때, 혼돈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하여튼간 물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만 쫓아가는 겁니다.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은 거 있죠. 어떻습니까?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모호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말세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가운데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을 어찌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14절에 반드시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일어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리가 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서 서로 일어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근이 올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데, 분명히 거기에 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실은 이 베드로후서 가운데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월 첫 번째 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요렇게 헷갈려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아니죠. 뭐냐? 동성애.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동성애 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만에 인구는 멸종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순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상한 것들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때에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장차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세워갈 그런 소망들입니까? 이미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식 가져야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지요. 야, 내가 쉬냐 안 쉬냐. 물론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의 성경적인 기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 때 오고 있는데 헷갈리면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망하고 자기의 후대들도 망하고 세상도 같이 망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세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크리스도 중심으로 실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한 가지 오직이 있어야 된다라면 그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무겁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를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는 너무 좋고, 봄에는 졸음이 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저기 우리 미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예은이도 앞으로 와서 같이 주무르세요, 서로. 자, 힘껏 주물러 주세요. 조금만 주물러도 피로가 많이 풀릴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이제 반대로 돌아서 힘껏 주물러 주세요. 자, 받은 대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잘 주물러 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 듣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고 가면은 실은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말세의 시대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시대 때에 우리에게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기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첫 약속을 주십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먹되 무엇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니 왜 저걸 먹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고 좋은 모든 과일들을 열매들을 다 주셨어요. 충분합니다. 그거 다 먹고 지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왜 이건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건 안 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누릴 것을 다 주셨는데 너무 풍족한데 너무나도 축복됐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이거는 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이 파고들어오지요. 어떻게 파고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 이미 우리가 많은 축복 받았는데 야, 네가 뭐 그거 못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 있잖아. 야, 너는 불행한 거야. 자꾸 속입니다. 야, 너 그거는 없잖아.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렇게 파고드는 거 있죠.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라 하와가 대답하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미 다 모든 걸 받았다니까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건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틈을 안 놓치지요.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속이는 거 있죠. 거짓말하는 거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죄인이 되어졌지요. 타락하게 되어졌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죄악.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라고 했던 이 죄악과 타락. 거기서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주셨지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남자의 후손인데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인 논리적인 이런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가능하신 거 있죠.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너희를 속였던 이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의 이 제물과 같이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어진 이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 있죠. 혹시나 여기서 짐승의 가죽 벗겨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짐승이 가죽 벗김을 당하는데 짐승이 아예 아파 이러면서 가죽 벗김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가 흐릅니다.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이 짐승이 죄 지은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대신 피를 흘리게 되어진 거 있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 그 가죽을 가지고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힌 겁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서 늘 보게 되겠죠. 늘 생각하게 되겠죠. 피 흘림, 그 피의 제사. 그런데 희한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창세기 4장 4절 가운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이제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됐고 아벨은 누구? 이제 이 가축 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농사한 이 곡식단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이 짐승 중에서 이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피의 제사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합니다. 피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10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속건제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게 되어진 그 제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드려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서 희생, 피의 제물이 되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피로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약속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죠. 창세기 39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해도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능력 수준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이 모세가 나이 80난 모세가 도무지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도망자,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비밀을 누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 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지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야, 뭐 믿는다고 해서 되겠어. 영접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자,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체험이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대왕을 싫어해요. 왜냐? 헤롯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 폭군이니까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저 앞에서 옳은 말을 막 하거든요. 이 헤롯대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세례요한이 나서서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 사람들을 자기가 못하는 말 대신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정의의 사도구나. 예수님 보니까 야, 이 말발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야, 보니까 정의의 사도 같다. 세례요한 같다. 야, 우리 속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갈멜산 전투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어떻게 붙습니까? 다르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벌려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살르면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하기로 하자.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맞붙어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한나절 다 지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이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희 그만해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는데 이 제단에 부어놨던 모든 물과 그 또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리잖아요, 이 불이.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이지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을 보인 이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보니까 능력 나타나거든요. 병든 자 고치고요. 눈먼 소경 고치고요. 앉은뱅이 일으키고요. 야 신나요.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고요. 이야 신나는 거 있죠. 엘리야 같구나.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창세기 3장의 이 죄 문제, 거기서 사로잡힌 이 사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데 저 예수님 보니까 막 너무 열정이 느껴지는데 눈물도 잘 흘리시거든요. 예레미야 같구나.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선지자,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저 선지자, 저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되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가운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시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일을 단번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고백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뭐라고 너무 기뻐하시느냐? 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축복을 주셨지요. 반석의 축복을 주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축복을 주셨지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이 다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예고를?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비로소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얘기해도 되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다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지 그리스도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막는 거 있죠.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 축복받을 땐 언제고 순식간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진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 믿음의 하나님 자녀 되지 야 그래 뭐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더라 이거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야 절대 그런 일이 죽게 미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딨어? 다시 나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체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지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 올라갔더니 이야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이야 안 그래도 이 스승님이 대단한 분 같았는데 야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더 느껴지는 거 있죠. 거기다 더 놀라운 거 그토록 전에 만들었던 놀라운 지도자 모세랑 예수님께서 얘기를 나누시네요. 능력의 선지자 저 엘리야 듣기만 했던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나누시네요. 야 내가 줄을 잘 섰구나. 야 예수님 제자가 되길 잘했다. 예수님이 저 모세하고 엘리야 급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야,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두려워서 무릎 꿇고 숙이게 되어지잖아요. 두려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대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도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거 가지고서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야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 직접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 들은 거야.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죠. 자, 이 체험이 우리의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해야 될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체험이지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한 사람들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되고 오직 그 이름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있어요. 이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 있죠.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로 이 베드로가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런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몰라요. 진짜 없었을지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이걸 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가 40년 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느냐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고백을 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이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도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날 증거들입니다. 아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 이 바울, 곧 사울이지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고민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굴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로 변화됐어요. 20절, 2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귀한 사도로 서게 되어지죠. 이런 귀한 일꾼이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무슨 증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은 지식적으로 안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전 모습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야, 전에 듣기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나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업의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대학 청년들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시간이 있죠. 혹시나 이성의 문제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한 주간에 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체험했습니까? 다른 말이거든요. 정말 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입니까?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세우세요. 내가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많은 방법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냥 대충 훑어넘어서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세요. 다시 곱씹어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무시로 아니면 집중으로 아니면 특별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생각을 전도에다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성령 충만 주시는 그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거든요.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 속으로 나의 생각을 두세요. 그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시스템을 찾으세요.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금도 많은 이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까? 나 중심, 내 기준 이거 넘어서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어떤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 중심의 것들 이거 넘어서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야, 돈이 좋아 보입니까? 야, 좋은 차가 좋아 보입니까? 야,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게 좋아 보입니까? 야, 보니까 참 잘생겼네, 참 예쁘네, 그게 좋아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지요. 그러나 세상 중심 넘어서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세력 완전히 박살내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싸우면서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왜냐? 자꾸 무너지잖아요. 자꾸 연약해서 쓰러지잖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다른 기준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그 기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중심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세상에는 야당, 여당 있어요. 그래야지 잘 되어집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원리스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자, 교회를 이간질하는 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막 우리가 교회는 제쳐두고 밖에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회자 중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심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목회자 중심에 맞춰서 나아가면 돼요.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 누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나아가시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다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오직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났던 이 역사 증거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오직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와 작은 시험 앞에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며 좌절하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그 체험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